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11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있는 곳은 바벨론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할 때 2차 포로로 그의 아내와 함께 바벨론으로 이주되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남동쪽의 그발 강가에 살았고 그곳에서 나이 서른이 되던 해에 예언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에서의 삶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전쟁 포로 같은 그런 삶은 아니었고, 마치 이민자처럼 집도 소유할 수 있었고, 밭도 경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까지, 그러니까 에스겔이 예언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고, 남유다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었지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곧 회복되어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희망 고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예루살렘은 곧 무너질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에서의 삶은 길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은 우리가 장차 후에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메시아 왕국의 궁극적인 그런 종말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지금 남유다는 징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징계에는 이유가 있고 그 징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잘 확인해서 잘 고쳐야 잘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구조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또 열방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에 대해서 환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1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의 선포 가운데 있는 본문인데 잠깐 회복의 빛이 커튼 틈 사이로 좀 보여지는 그런 본문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두 번의 침략을 받고 두 차례 그룹이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1차 포로는 다니엘 그룹이고 2차 포로가 에스겔 그룹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어수선하고 긴장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완전히 점령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바벨론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정착도 하고 생활도 하고 자녀 교육도 하고 뭐 그러면서 또 고국이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긴장 가운데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될 것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이방 풍속들을 따르고 우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상이 과연 밉게 생기고 가증스럽게 생겼다면, 징그럽게 생겼다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우상 자체는 밉게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우상을 보면서 오, 가증한 것,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예뻐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또 좋아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고 꼭 하나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막 생기게 그렇게 생겼을 겁니다. 나에게 좋은 기운을 줄것 같고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것 같이 그렇게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당시에 동물 모양, 사람 모양을 깎아 만든 우상들이 많이 있었고, 그 우상들을 통해서 그 우상들과 관련된 그런 언어들과 그런 대화들과 그런 문화들, 그것이 그들의 소셜 네트워크였습니다. 우상 하나 없으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요즘도 어떤 물건을 갖고 있지 않거나 어디에 가보지 않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보지 않았거나 하는 이유로 어떤 그룹에서 왕따가 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방의 풍속을 따른 그런 우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모세의 출애굽의 영도와 여호수아의 그 정복 전쟁의 열매, 그리고 다윗의 치세와 솔로몬의 성전 건축으로 이어지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 고별 설교로 유언하여 준 그 말씀, 그 신명기법에 의지하여 가나안의 우상들을 잘 극복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기다려주셨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징계가 이스라엘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을 열방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을 때리고 깎고 빚으셔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연단의 과정입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온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 갈래로 찢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으기는 모았는데 거주할 곳이 없으면 또 영원한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데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땅은 구약 성경에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모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내내 땅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구약 성경은 땅이 창조되고 그 땅에서 추방되고 또 다시 땅을 약속받고 그래서 땅을 찾아가고 그 땅에서 살다가 그 땅에서 또 쫓겨나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땅을 찾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곳에 다시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열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회복된 성전에서조차 사실 그 성전이 땅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중요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각 마음에 임재하시는 새로운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을 구약에서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어떤 상태이냐, 자기 땅을 빼앗겨서 남의 나라에 통치하에 있거나 남의 나라에 나그네처럼 와 있거나 아예 다른 곳에 사방으로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그저 해방되면 좋겠고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면 좋겠고 성전도 빨리 재건하면 좋겠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은 그런 희망 고문, 그런 막 그런 소망만 막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인가 하는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현상의 원인을 알아야 하고 그러면 이 현상의 목적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이 과정을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밟아야 할지 그것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저 이 과정을 민기적거리면서 때우거나 금방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만 가져서는 온전한 이 징계의 과정을 잘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심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실 그런 구속의 역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새 영을 통해서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변화가 생기면 뭔가 뭐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마음의 문제이고 우리가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이라는 것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미운 것과 그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계속하여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의 문제에 한 번 두 번 속는 것이 아닙니다.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마음이 다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학위를 받는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꼭 성숙되었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마음이 잘 연단되고 마음이 잘 성숙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애써서 마음을 이리저리 아무리 다루어 봐야 이 마음 자체가 죄악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욕망에 치우치고 우상에 휩쓸리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우리가 잘 well educated 되면 아주 성숙한 아주 탁월한 사람이 될 줄로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우리가 자라왔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사회가 성장해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육에 힘을 쏟고 있는데 열심히 교육했는데 아주 더 능수능란하고 세련된 죄인들이 양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죄악에 오염된 이것들 때문에 자기 욕망에 치우쳐서 또 더 세련된 우상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스스로에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시고 더 좋은 환경을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것이 멈추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이 다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한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구약의 그 포로기에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은 새 영이 부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 영이 부어지면, 성령이 부어지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단계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죠.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상태가 되어서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새 영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죄악에 빠진 내 백성들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실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장차 수십 년 후에 우리가 이 포로에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할 뿐 아니라 메시아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도래하게 될 것이고 종말적인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요한계시록 끝까지를 품는 전반적인 예언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이미 오셨고 장차 완전하게 오실 것을 소망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은 포로기 유다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혼란스럽고 긴장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때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듣고 정말 그 마음을 그 하나님 말씀에 합치했을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권과 섭리로서 이 상황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실까라는 것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셔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쓰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하여 성령께 의탁하고 또 돌이키고 중생과 또 그렇게 우리를 또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께 우리를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연단되고 그렇게 준비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상황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 마음에 품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나는 너희의 아버지, 너희는 내 백성,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신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거룩의 빛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다시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잘 확인하고 붙잡아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지금도 새 영을 통하여 계속하여 씻어주고 계시고 연단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열방을 향하여 보내셔서 그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구속의 역사이고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에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보내주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우상들, 미운 것들, 가증한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터치하고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계속하여 우리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끊임없이 벗고 새사람을 끊임없이 입는 일을 계속하여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러주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청지기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전하시고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의지하게 하시고 더 진실하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성령께 의탁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성령께서 다루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